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인데 하필이면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고 그리고 키리졸버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발사한 것은 매우 의도된 발사다. 일종의 도발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틀 전에 북한이 했던 NLL 침범했던 그런 사건과 연결해 봤을 땐 의도된 계획된 도발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In North Korea,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cently found clear and compelling evidence.
각국과 여러 일로 NGO들이 힘을 합쳐서 보고서에 내용이 담긴 대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주요 뉴스와 관련된 음성들을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 있었고 존 케리미 국무장관의 북한 인권 탄압 비판 그리고 전 북한 수용소 경비원의 국제인권회의에서 증언한 내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기구 구성에 관한 발언 등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뉴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대체로 원만하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 초에 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 만남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된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 상봉 이후에 현재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상봉 이후에 조금 그 진전이 있었죠. 그 남북관계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상봉 행사 자체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 양측 간의 고위급 접촉이 좀 더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양국 관계도 순탄하게 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 경비정이 그 서해상의 남측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한 세 차례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또 그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제 두 차례 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각각 그 네 발을 쐈습니다. 그 지난 2월 21일이죠. 2월 21일이면 날짜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 KN-09이라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그 시험 발사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 27일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또 스커드형의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또 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10월에, 지난해 10월에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그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잠깐 북한이 그 한국의 그 간첩을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김정욱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이제 뭐 그 뒤에 다른 어떤 그 일체 공개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며칠 전에 지난 그 27일입니다. 2월 27일에 북한의 TV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남측 그 정부 당국의 사주를 받았고 돈까지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서 체포됐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남한 당국은 이걸 적극 부인을 했고요.
네.
그 송환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이 그 송환 그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측에서는 뭐 이미 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대로 그 며칠 전부터 합동 그 군사훈련이 그 시작이 됐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을 했죠. 한 두 달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북한의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이번 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반발 표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결국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양측이 그 여러 가지 그 사안을 놓고 그 협의를 할 텐데
네.
그 협의 과정에서 남측을 좀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그 남북 관계가 항상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기대했던 것과는 또 약간 좀 불안한 그런 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 정부의 그 발표로는 그 회담 상봉 후에 적십자 접촉을 그 제의를 할 방침이다 그랬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남측에서 어떤 걸 제의하려고 그랬었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적십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르면서 이 당국자들이든 한국의 언론들이든 또 이산가족 당사자들이든 모두들 그 이산가족을 상봉 행사를 정기화하고 정리하고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특히 이 고령화된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던 사안들이죠. 이 한국 정부가 그래서 일단 북한 측에 먼저 이 적십자 추가 접촉을 제의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고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한국 통일부는 조만간에 적십자 접촉을 북한 측에 제의할 방침인 이런 것을 내비쳤습니다.
네. 또 6.1제 장관이 국회에서도 그 이산가족 문제 또 인권 문제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제의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은 없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지적을 했는데 우선이 그 북한의 NLL 그 경계선 그 넘어온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북한의 그 북방 한계선이라고 그러죠. NLL 네. 그 침범을 한 거는 사실 이제 그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네.
그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고요. 지금 이제 남한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도발로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한국인 선교사 응유
네.
기자회견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NLL 침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상당히 가까운 그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북한이 아주 그 계획된 그런 그 행동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발이다. 이제 이게 그 한국 그 국방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대북 정책을 직접 그 짜고 그 실행하는 그 한국의 통일부가 있죠.
네.
한국의 통일부는 조금은 아주 흥미로운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자, 모처럼 그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아주 그 대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됐는데 이 대화 분위기가 이번에 이런 그 단거리 뭐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북한의 경비정의 NLL 침범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어서 그 분위기가 해치면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결국은 대화 분위기를 잘 유지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이고 그 뒤에 다른 현안들을 잘 협의해 나가자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북측에.
네, 네. 그 일각에서는 뭐 기상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안개 때문에 그 잘못해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한 번이라면 모르지만 여러 번 그 거듭해서 넘어 그 내려온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라고 해서 그 어떤 그야말로 그 도발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 존재 뭐 각인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차원의 것이다. 뭐 그런 그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군 당국은 이게 이제 일종의 도발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일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 자체가 어떤 남북 관계 전반을 그 관계를 바꾸는 이제 네. 그런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 침범 자체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측 해군의 그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퇴각하지 않고 한 두 시간 정도 머물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퇴각할 때도 바로 퇴각한 게 아니라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네, 네.
지그재그로 이제 그렇게 네.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의도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그 일단 그 12월 14일 날 남북 간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세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게 첫 번째 합의였고요.
네.
이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상호 관심사를 계속 협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세 가지 합의였는데 이산 상봉은 순조롭게 앞서 얘기한 대로 됐고요.
네. 네.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 않기로 하고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도 이 부분들을 북한이 직접적으로 현재 그 합의사안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적대적인 행위고 도발적인 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국방당국의 평가가 있긴 하지만
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위급 접촉을 통한 합의를 살려나가고 앞으로 한국 정부 당국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발전의 첫 걸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불안한 요소들은 계속 많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서해 북방한가족 침범도 있었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그러나 이 한국 당국은 이 합의를 가급적 이어나가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추가로 갖고 또 관계를 좀 더 추가적인 발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상당히 부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 그 양쪽 당국이 다 이게 이제 유엔 그 결의 위반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리고 이 단거리 미사일 이번에 발사 어쨌든 깜짝 놀란 뉴스였는데요. 갑자기 그 나온 그 뉴스였기 때문에 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과연.
지금 현재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 2월 21일에 그 시험 발사된 게 KN-09이라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후에 그 발사된 게 그 스커드 계형의 미사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미사일 발사도 역시 이 미한 합동 훈련 기간 중에 이제 발사를 한 건데 이것이 분명히 도발은 도발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남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전문가들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 남북 관계 전반의 합의와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고립된 사안이 아닌가. 특히 현재 한반도 그 남쪽에서는 미국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 훈련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큰 뉴스가 아까 그 말씀 그 하셨던 그 한국인 선교사 억류 문제인데 그 기자회견을 했고 그것을 또 이렇게 외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한 그 당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정욱 씨는 그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네. 선교사고요.
네네.
그동안에 그 수년간에 걸쳐서 북한에 대한 아주 지원을 그 많이 해온
네.
그런 관련 활동을 많이 해온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김정욱 씨가 지금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만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국 당국은 김정욱 씨가 한 그 내용 중에 특히 그 정부 당국에서 그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아서 북한에서 어떤 그 활동을 했다. 이 부분은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욱 씨와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탈북자 단체라든가 또 다른 그 인권 운동가들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김정욱 씨가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석방된 이후에 좀 더 그 남측에서 다른 조사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전문가들의 전망은 북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 자체가
네.
김정욱 씨를 오랫동안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석방할 그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 그리고
네.
남측에 일종의 그 협상 그 하자는 그 의도를 전달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그 전망은 좀 더.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은
네.
반국가 혐의로 자신이 체포된 것으로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북한에서 이분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아마 북한에 들어가서 그 선교와 관련한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반국가 혐의. 북한은 이 종교와 관련한 외부인들의 그 자국 내 활동들을 간첩죄 내지는 반국가 국가 혐의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한국계 미국인 현재 1년 넘게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도 바로 이 선교와 관련된 활동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경제 지원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놓고 이것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런 그 분석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그 탈북자를 돕는 여러 개인이나 단체들한테 대한 그 일종의 경고도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 잘못하면 간첩죄로 적용이 돼서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그런 것도 있다는 그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나온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자회견 직후 바로 이제 그 김정욱 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부인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김정욱 씨를 일방적으로 그 응유한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욱 씨를 즉각 송환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 그 바로 이후에 이제 그 파문점을 통해서
네.
이런 그 의도를 전달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통문 자체를 북한 측이 접수를 거부했죠.
네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지난주 나온 뉴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일 준비에 관한 그 과정을 계획을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 계획의 그 개요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통일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 되는 지난 25일 날 그 담화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담화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
네.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박 대통령은 앞서 연초에는 그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으로 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를 다시 한번 그 강조했고요.
네네.
이후에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이라는 기구 구성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를 수렴하고 또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그 이전에 한국 그 남한 한국 사회에서의 분위기는 대체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의적인 기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을 그 시작으로 해서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일종의 국민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구 준비까지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네. 이 통일에 관한 것은 뭐 관민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뭐 연구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그 민간이 참여해서 특히 그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네.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일종의 협의기구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정책을 바로 만들어낸 건 아니겠고요.
네, 네.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그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박 대통령이 그 지금 발표한 이 기구는 대통령 직속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일종의 준비 차원의 그런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 기구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이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범국민적인 그런 통일준비 협의체가 될 가능성을 비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남북 간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전에 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표현을 썼는데 어떤 내용들을 어디에서 얘기했는지 우선 좀 정리를 해보시죠.
네, 케리 장관이 지난 2월 27일입니다. 마침 이날 그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국무부는 해마다 이제 이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 나와서 아주 그 북한 인권 상황을 그 아주 개탄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북한 인권 탄압에 그 대해서 상당히 그 강력한 그런 의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그 캐리 장관은 앞서 유엔의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아주 그 방대한 양의 북한인권 그 침해 상황에 관한 그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보고서 내용을 일부 그 인용을 하면서
네.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적결 처형은 물론이고 대포나 대공화기로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를 한다.
네.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이를 보도록 강요를 한다.
네.
상당히 끔찍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유엔 인권 조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인용을
네.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미국 한 그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북한에서 아주 그 엄청나게 걱정해야 하는 그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영어로 이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이 이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 개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 신문, 그야말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신문도 사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뉴욕타임스 사설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뉴욕타임스 사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나온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보고서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네.
유엔 안보리가 이 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그 권고한 대로 이 북한 지도부를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신문의 사설이 나온 직후에 존 케리 장관의 앞서 북한에 대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북한을 evil,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네. 악이라고 한 것은 사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지칭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네.
이 악의 축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아주 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악한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외교 수장이 이 정도 강한 발언을 했다라면은 이것은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고요. 이 좀처럼 그 외교 그 상대를 인식해서는 하기 어려운 발언인데 이렇게 인권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얘기한 것은 미국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접근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이블 엠파이어라고 해서 그 소련을 지칭한 그 때가 있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블이라는 표현이 참 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타임스가 워싱턴 포스트 등과 함께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문이고 그래서 여기에 사설이 실렸다는 것은 그냥 그 흔한 그 잡지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그 언급을 논평한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제 매년 그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올해도 이 북한 문제를 상당히 자세하게 다뤘죠.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 내용 자체를 보면은 그 뭐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 자체가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이제 그런 말도 되겠는데요.
네.
몇 가지 특징을 보면은 그 가해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하는 가해자에 대한 그 처벌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눈길을 끄는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앞서 소개드린 대로 그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그 핵심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가해자를 그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방안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의 그 국무부의 보고서가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로 이것도 인권 탄압의 한 예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승택 그 처형 사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처형 자체가 공정한 재판 절차 없이 임의로 구금하고 체포해서 처형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이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차관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 그리고 그 북한과의 이 대화 그 교류를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그런 그 전문가인데 이번에 또 그 그 대북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의 개요가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그리고 최종 보고서 이후에 미국뿐 아니라 이 서방 국가들에서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우려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힐 차관보도 지난주에 한 민간단체 연설에서 이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강하게 제기를 해야 된다. 미국
네.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핵 비핵화 협상에서 같이 인권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강하게 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사실 그 앞서 그 인권 보고서 올해 국무부의 연례 인권 보고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과거 그 인권 보고서 연례 인권 보고서를 국무부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국무장관이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이어서 이 담당 국무부 차관보가 나와서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일문일답을 기자들과 하고 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 그 국무장관이 또 그리고 차관보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모두의 그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
네.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요.
네네.
올해는 상당히 중점적인 포인트를 그 북한에 뒀습니다.
네.
캐리 장관도 그렇고 담당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보도 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상당히 장황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유엔에서 조사가 있었고 국무부에 또 그 연례 보고서가 나오고 또 장성택 사건이 또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그 사진이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이 미 항공 우주국이 촬영한 한반도 사진입니다. 화제를 모았는데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보통 그러죠.
네.
그 나사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네.
그 남북한 한반도의 그 밤 사진을 그 찍은 촬영한 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물론 그 한반도 밤 사진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아주 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전임 부시 대통령 때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그 한반도 밤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부시 대통령에 보여주면서
네.
남쪽은 완전히 그 대낮처럼 밝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쪽은 완전히 그 아주 어두운 그런 상황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남북한 현실이다
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도 그 비슷한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나사는 1993년부터 그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을 그 촬영해 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극명하게 양쪽이 대비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그 사무실이라든지 또 유인물에 여기저기 사실 눈에 띕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확연하게 남쪽은 그야말로 불꽃놀이 하듯이 많은 빛이 있고 북한은 전혀 빛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
네.
나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이 북한은 완전히 어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 아닙니까?
네, 네.
그렇지만 이 북한이 까맣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네.
마치 이 밤에는 이 남한이 섬처럼
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와 그 동해가
네.
이 북한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바다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 한국의 한 언론은 이 북한에 대해서 밤이면 사라지는 나라 그리고
네.
남한에 대해서는 밤이면 섬이 되는 나라
네.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또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은 이 우주에서 어느 일정한 그 장소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그 미지의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네, 참 그런 사진이 또 나왔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치에서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바로 그 소치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다시 지난주에 세계적인 큰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즐거운 소식은 아니고 그야말로 그 불안한 소식인데 자, 우크라이나가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 우크라이나는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그런 국가죠.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크림자치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물론 안에 있는 곳인데요.
네.
지금 인구가 한 60% 가량이 러시아계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네.
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크림자치공화국과 중앙정부 간의 그 갈등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아주 그 폭발을 한 건데요.
네.
그 소련 1954년도에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편입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2월 28일 현재 지금 양측 갈등이 계속 지금 고조가 되면서 해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친러 성향으로 추정되는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네.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무장 세력이 크림반도를 잇따라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공항 같은 이런 시설들을 점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11월에 처음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0여 명이 지금 숨진 걸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예, 그 서방 언론들은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그 국경지대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크림반도의 그 끝바닥에 위치한 그 흑해 지역에서는
네.
러시아 흑해 함대가 항상 그 기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방국들은 계속해서 그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크림반도에는 이 대형 러시아의 그 해군 기지가 있고 그래서 많은 그 러시아 군인들이 거기서 군인 가족 또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 땅과 같은 뭐 그런 인상도 주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개입했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 러시아 길을 개항을 하면서 무장 세력이 들어가서 공항도 점거를 하고 또 정부 청사도 점거를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크라이나가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측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단 뭐 심각한 우려 표명을 당연히 했고요.
네.
지금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는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짤막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 내용을 보면은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제
네.
이런 내용만 짤막하게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 잠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리적인 위치나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크림반도와 러시아는 상당히 가깝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그 군사 개입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의 좀 더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걸 중단하고 러시아 쪽으로 친러시아 정책을 펴면서 이게 야당과 그 집권 그 대통령 간의 그 불화가 생기고 그것이 급기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결국 그 대통령이 추진하던 유럽 연합과 무역 협정을 추진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갑자기 중단을 하면서 시위대의 그 반발을 그 샀고요.
네.
이에 따라서 또 러시아가 사실 무역협정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반대를 하면서 천연가스를 아주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이제 제안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계속 무역협정을 진행을 하면은 뭐 제재도 가하겠다. 무역제재를 가하겠다. 이제 이런 그 압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무역협정이 중단되면서 그게 직접적인 어떤 그 시위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네. 축출된 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궁금한 내용인데요. 네. 자,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날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미국이 군병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만큼의 그 군사비를 줄이겠다는 병력을 줄이겠다는 건가요?
네, 미 국방부가 지난 24일 그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네. 밝힌 내용인데요. 그게 보면은 75년 만에 아주 대대적으로 미 육군입니다. 공군 해군은 해당되지 않고요. 네. 미 육군의 그 병력 수를 대대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내년 말까지 병력 규모를 냉전 시대 이전인 그 1940년대 수준으로 줄이는 건데요. 대충 한 44만 명에서 45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걸로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미 육군 병력은 911, 그 9.11 테러 사태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1999년에 병력 규모를 보면은 한 47만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테러를 그 치르면서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걸 겪으면서 이제 56만 한 6천 명 수준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걸 이번에 이제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관계, 북한의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군병력 감축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